이후의 이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정부가 성탄절을 전후해 중국 수도 베이징의 유명 상가 지역을 찾는 자국민들에게 테러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베이징에 주재한 이들 세 나라 대사관들은 최근 베이징의 유명 상가 지역인 산리툰 지구를 찾는 서방인들을 겨냥한 테러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국민들과 정부 관리들이 산리툰 지구를 방문할 경우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베이징 산리툰 지구는 유명 의류 판매점들과 고급 식당들이 몰려 있는 곳입니다. 중국 공안 당국은 인터넷 웨이보 공식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성탄절 기간 상가 지역의 교통량 증가에 대비해 경찰력을 증강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번 테러 경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벨기에 당국이 지난달 프랑스 파리 연쇄 테러에 가담한 9번째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벨기에 검찰 대변인은 지난 22일 수도 브뤼셀에서 파리 테러 관련 남성 용의자 한 명을 추가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벨기에 검찰은 그러나 이 사실이 공범들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체포작전이 비밀리에 진행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용의자의 신원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용의자는 파리 테러를 주도했던 압델 하미드 아바우드의 조카와 사건 당시 전화로 연락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바우드와 그의 조카는 파리 테러 발생 뒤 며칠 만에 프랑스 경찰의 급습 과정에서 사망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 역대 최대 규모의 내년도 방위 예산을 의결했습니다. 일본 내각은 내년 4월부터 시작되는 2016 회계연도 방위비 예산으로 5조 1000억엔, 미화 420억 달러를 승인했습니다. 이 같은 규모는 올해에 비해 1.5% 증가된 것으로 일본은 아베 신조 총리 정부에서 최근 4년 연속 방위비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새해 예산에는 내년에 구입 예정인 탄도미사일 방어망을 갖춘 이지스함 한 대와 F-35A 전투기 6대, SH-60K 정찰헬기 17대 관련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주일미군부대 재편성을 위한 예산 증액과 총리 전용기 구매 예산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5일 성탄절을 맞아 세계 도처에서 박해를 받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 발표한 성명에서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있는 중동지역에서는 교회에서 성탄절을 알리는 종소리도 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박해받는 기독교인 등 여러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 신의 가호를 바라며 각국에서 이 같은 고통을 끝내고 희망을 가져오기 위해 군사, 외교, 인도주의적 노력을 다하고 있는 이들의 안녕을 함께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아프리카 소말리아와 동남아시아 브루나이에서는 올해 성탄절 축하 활동이 공식적으로 금지됐습니다. 소말리아 당국은 성탄절과 새해맞이 축하 행사는 이슬람 문화에 반하는 것이자 자칫 이슬람 과격분자들의 반감을 불러올 수 있다며 금지 이유를 밝혔습니다. 브루나이 정부 역시 엄격한 이슬람 율법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종교 지도자들은 성탄절 축하 행사와 관련 상징물들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이슬람 교도들의 성탄절 활동 참여를 불허했습니다. 데이비 캐머런 영국 총리실은 이슬람 교도인 영국인 가족의 미국행 비행기 탑승이 거부된 사건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인 이슬람 가족 11명은 지난 15일 미국행 비행기 탑승이 거부되면서 13,000달러의 항공요금을 날렸다며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이들은 미국의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따라 비자 없이 90일간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방문 승인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미국 정부 소식통은 영국 언론에 가족들 중 남성 한 명의 비행기 탑승이 거부된 것이지만 이들이 탑승권을 함께 예약했기 때문에 모두 금지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가 다음 달부터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추방 절차를 집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워싱턴포스트신문은 미국 정부가 지난해 이후 미국에 불법 입국한 가족들을 겨냥한 일제 단속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그러나 이번 단속은 법원에서 추방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그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남북한은 오늘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북한 당국에 내야 하는 토지 사용료 부과 기준에 합의했습니다. 토지 사용료는 연간 53만 달러로 책정됐습니다.
0.64달러는 뭐 적절하다고 봅니다만 상대적으로 동남아 그 주변 국가의
미국 항소법원이 한국에 정착했던 탈북자의 망명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한국에서 충분한 권리를 누린 탈북자의 미국 망명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북한 외교관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보호 대상 동물인 코뿔소뿔을 밀매하다 적발돼 추방됐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막다가 늦은 오후부터 흐려져 황해도와 평안남북도는 밤에 눈이 오는 곳이 있겠고 함경남북도 동해안은 대체로 흐리고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2도에서 0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3도에서 영상 5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바다에서 2에서 3미터로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남북한은 오늘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북한 당국에 내야 하는 토지 사용료 부과 기준에 합의했습니다. 입주기업들이 내야 하는 토지 사용료는 연간 53만 달러로 책정됐습니다. 서울에서 김완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한 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24일 개성공업지구 토지 사용료 기준에 관한 합의문에 서명했다고 한국통일부가 밝혔습니다. 합의문에 따르면 토지 사용료는 1제곱미터에 미화 64센트로 결정됐습니다. 330만 제곱미터 규모의 개성공단 1단계 토지의 분양가가 분양 당시 1제곱미터에 41달러 정도였던 점을 고려하면 이는 분양가의 1.56%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최근까지 한국 측은 분양가의 1% 정도를, 북한은 2%를 주장하며 맞섰는데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에 합의한 개성공단 토지 사용료는 1제곱미터에 1.6달러인 중국 충칭 용흥 공업원과 84센트인 베트남 하노이 빈증 싱가포르 공단과 비교할 때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이라고 통일부는 설명했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토지 사용료는 국제기준과 기업들의 부담, 그리고 개성공단 개발과 운영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성공단 기업협회 옥성석 부회장은 적절한 수준이라며 기업들이 대체로 수긍하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사용료 요율을 갱신할 때 자율 경영에 큰 제약을 받고 있는 개성공단 기업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급격한 인상은 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0.64달러는 뭐 적절하다고 봅니다만 상대적으로 동남아 그 주변 국가의 공간 환경에 대해서 개성공단은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자꾸 이 부담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스럽습니다.
남북 양측은 또 토지 사용료를 4년마다 조정하고 조정폭은 종전 사용료의 20% 이내로 제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토지 사용료 부과 대상은 한국 측의 요구가 받아들여져 실제 생산과 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토지로만 제한하고 사용하지 않는 토지나 공공용 성격의 토지에는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료가 부과되는 토지의 면적은 분양된 면적의 25% 정도인 83만여 제곱미터가 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내야 할 토지 사용료는 연간 53만 달러를 조금 넘을 전망입니다. 당초 북한 측은 330만 제곱미터인 개성공단 1단계 전체 토지에 대해 사용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토지 사용료는 매년 12월 20일까지 개별 기업이 북한 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에 납부해야 하지만 올해는 협상이 지연되면서 시기를 놓쳐 납부 기한을 내년 2월 20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개성공단 사업 공동시행사인 한국의 LH공사와 현대아산은 2004년 북한 측과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토지를 분양했습니다. 토지 사용료는 개성공업지구 부동산 규정에 따라 개성공단 임대차 계약을 맺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다음해부터 내기로 해 입주기업들은 올해부터 토지 사용료를 북한 측에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계약 당시 부과 기준을 명시하지 않아 남북한 당국이 지난해 11월부터 관련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항소 법원이 한국에 정착했던 탈북자의 망명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한국에서 충분한 권리를 누린 탈북자의 미국 망명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에 확실하게 정착했던 탈북자는 미국에 망명을 신청할 수 없다는 미국 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미국 법률 전문 매체인 코트하우스 뉴스에 따르면 미국 제9 손해항소법원은 22일 지난 1998년 탈북해 이듬해 한국에 정착했다가 2004년 미국으로 건너온 탈북자 장성길 씨의 망명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장 씨가 한국에서 대학에 다녔고 졸업 후 취직을 했으며 가까이 살고 있던 가족들과 교류하는 등 폭넓은 권리를 누렸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장 씨가 미국 법률상 한국에 확실하게 정착했음을 의미한다며 따라서 망명을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는 2004년 미국에 도착해 망명을 신청했습니다. 당시 장 씨는 한국에 사는데 두려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을 싫어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 이민법원 판사는 장 씨가 한국에 확실하게 정착했음을 지적하면서 한국으로 돌아갈 것을 명령했습니다. 당시 판사는 미국 법률상 한국에 정착했던 탈북자는 미국에 망명을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장 씨는 이 같은 이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한국은 오직 하나이며 단지 남북한으로 나뉘어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자신은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간 것이 아니라 같은 나라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장 씨는 또 2004년 제정된 미국의 북한인권법이 한국 국적을 가진 탈북자에게 미국의 망명을 모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씨의 이 같은 주장은 미국의 북한인권법 302조, 즉 북한 주민이 한국 헌법에 따라 한국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법적 권리 때문에 난민 지위나 미국 망명 신청 자격이 금지되지 않는다는 조항에 근거한 겁니다. 이에 대해 제9 순회항소법원은 22일 판결에서 망명 신청자가 다른 나라에서 확실하게 정착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정착이 이루어졌던 나라의 국적을 보유했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며 그보다는 영구 거주 지위에 해당하는 어떤 제의를 받았는지가 관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장 씨는 북한인권법 제정 이전에 한국에 정착했기 때문에 이 법을 장 씨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장 씨가 연방대법원에 항소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이후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한 탈북자는 모두 191명입니다. 이들은 주로 태국 등 제3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밖에 정확한 집계는 불가능하지만 한국에 정착했던 수백 명의 탈북자들이 미국에 들어와 불법 체류하거나 망명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망명 신청이 받아들여진 사례는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북한이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에게 무기 노동 교화형을 선고한 핵심 이유가 확인됐습니다. 북한 검사가 지난 16일 재판에서 증거자료로 동영상을 직접 공개했는데 임 목사가 과거 선교 집회에서 북한 최고 지도부를 강하게 비판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대남 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가 지난 16일 열린 임현수 목사에 대한 재판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4분 남짓 분량의 이 동영상에서 북한 검사는 임 목사가 특대형 국가전복 음모 행위를 했다며 과거 임 목사의 선교집회 강의 영상을 증거자료로 직접 보여줬습니다.
이 정권을 잡고 있는 극소수의 사람, 그건 아주 당입니다. 악 자체야. 악한 영들인데 텔레비에서 보여주는 평양의 그 쇼하는 모습은 뭐 10%도 안 되는 북한의 모습을 여러분이 겉으로만 보시는 거고 아주 공포정치가 돼가지고 점점 더 심해집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서 이제는 복음의 씨를 뿌리기만 하면 이제 교회 나올 수 있는 모든 준비들이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아주
북한 검사가 공개한 이 동영상은 이면수 목사가 지난 2013년 10월 세계 선교 동역 네트워크의 미주 기도 성회에서 한 북한 선교 강의 장면입니다. 이 동영상은 주최 측 관계자의 부주의로 세계 최대 인터넷 동영상 공유 웹사이트인 유튜브에 올려졌다가 임 목사 억류 보도가 나간 뒤 삭제됐습니다. 북한 당국은 이 강의 내용과 유튜브에 오른 또 다른 교회 강의 동영상을 문제 삼아 지난 1월 말 북한을 방문한 임 목사를 구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뷰이는 임 목사 억류 직후 강의 동영상을 입수했지만 임 목사 신변에 대한 우려와 억류 이유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아 공개하지 않았었습니다. 이 동영상에 따르면 임 목사는 북한 주민들이 정권의 압제로 너무 힘들게 생활하고 있다며 여러 내부 정세 변화로 김정은 정권의 붕괴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빨리 망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어제 그 뉴스에 뭐 3년 안에 무력 통일하겠다고 김정은이가 떠든 얘기는 3년 안에 내가 망할 거라는 거꾸로 여러분 기억하시면 될 것입니다.
임 목사는 북한 내 고위층 지인들의 얘기를 인용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권력 장악을 제대로 못해 극악한 공포 정치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무시무시한 공포 정치를 하는 것은 김정은이가 이제 장악을 못하니까 그리고 70대, 80대 원로들은 거의 다 목을 잘랐어요. 그리고 50대로 20년에서 30년을 낮춰놨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실권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장성택이라는 사람이 잡는 거로 착각을 하지만 전혀 내 마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제가 이제 그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 권력 분열이 생기는 것을 지금 우리가 일하는 데서 느낄 수가 있어요. 제 개인하고 관계가 될 정도로.
임 목사가 실세가 아니라고 언급한 장성택은 실제로 이 강의가 있은 지 두 달여 뒤 처형됐습니다. 임 목사는 1997년부터 북한을 100회 이상 드나들며 대규모 인도적 지원을 하면서 북한의 일부 고위 간부들과도 접촉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 목사는 강의에서 냉랭해진 북중 관계를 언급하며 김정은 정권이 길어야 4, 5년 정도를 버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저는 뭐 전문가가 아니지만 전문가들의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 길어야 4년 버틸까 어쩌면 급작스럽게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고 중국도 포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김정은이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하지만 임 목사는 강의 대부분을 체제 비판보다 북한의 열악한 현실을 소개하며 대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들이 교회의 지원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서 기독교 선교의 토대가 잘 준비돼 간다고 말했습니다.
저렇게 어렸을 때부터 먹였던 원산 고아원 같은 경우는 그때 5살짜리 애들이 지금 20살이 넘어서 다 군대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누가 자기들을 먹여 살려서 지금 자기들이 생존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교회 이름으로 하는 이유는 교회라는 이미지가 너무 나빠서 북한에서는 교회라는 것은 미 제국주의의 악잡이고 선교사들은 승냥이고 그래서 교회를 하서 나쁘게 말을 하는데 지금은 전 백성이 이제는 자기들을 먹여 살리고 그동안 그래도 도와준 곳은 교회밖에 없다는 것을 다 알고 있고 그 아이들의 경우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나올 수 있는 모든 준비들이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북한 최고 재판소 재판장은 이런 임 목사의 발언들이 최고 존엄을 훼손하고 국가 전복 음모에 해당된다며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기소자가 내린 현수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60조 국가전복 음모죄 부단에 의하여 무기 노동경영에 처한다.
하지만 국제법률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런 판결이 국제 기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국제법 전문가인 한국한동대학교 법률대학원의 원재천 교수는 22일 VOA에 임현수 목사에 대한 판결은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제 관례가 있고 비엔나 그 이렇게 조약을 보면은 이런 영사들이 그 형사 사건 특히 형사 사건 경우에 본국에서 이렇게 접근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현행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럴 수가 없죠. 그냥 가장 중요한 건 북한 내에서 그런 비방하다 걸렸다. 그러면 또 모르겠어요, 약간. 근데 이게 다 외국에서만 이렇게 했다면 현행범이 아닌 이상 그런 식으로 보내서 할 수가 없죠, 사실은.
캐나다 외교부 역시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임 목사에 대한 영사 접근 차단은 영사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재판이 끝난 뒤인 18일에야 임 목사에 대한 캐나다 외교관들의 영사 접촉을 처음으로 승인했습니다. 원 교수는 임 목사에게 적용된 특대형 국가 전복 음모 행위 역시 국제 기준에 크게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가를 전복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게 실체로 옮겨야죠. 뭐 무기라든지 구체적으로 사람을 귀합한다든지 조직이라든지 무기를 이렇게 그걸 또 표현을 해야죠. 그리고 이제 귀합을 하고. 네, 사람들 모은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죠.
네. 임현수 목사의 발언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세계인권선언 기준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고 굳이 자유세계에 적용하자면 명예훼손 정도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런 절차는 북한이 비준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에도 위배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특히 북한의 국가 전복제와 비슷한 한국의 반국가단체 구성제와 비교해봐도 임 목사의 발언은 문제될 게 없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국가보안법 2조는 반국가단체 구성제로 정부를 참칭, 즉 임의로 정부를 조직하거나 국가를 비열란, 즉 전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나라 안팎의 결사 혹은 집단 행위 등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한국법원은 지난해 정치적 논란이 됐던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내란 선동 등으로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내란 음모나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권보호보다 체제 유지에 집중되어 있는 북한의 사법체계가 국제적 기준과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 때문에 쥐스팅 트뢰더 캐나다 총리는 지난 17일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었습니다.
Issues of North Korea's governance and judicial system are well known. We are very concerned about
북한의 통치 방식과 사법 체계의 문제는 잘 알려져 있어 임 목사의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는 겁니다. 하지만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2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캐나다 정부가 북한의 정정당당한 사법 조치를 놓고 시비지를 나서는 데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북한 외교관이 추방됐습니다. 보호 대상 동물인 코뿔소 뿔을 밀매하다 적발됐기 때문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 주재 북한 대사관의 박철준 참사가 남아공 당국에 의해 외교적 기피 인물로 지목돼 추방됐습니다. 인근 모잠비크에서 코뿔소 뿔을 밀매하다 현장에서 적발됐기 때문입니다. 박철준 참사는 지난 11일 남아공을 떠났다고 현지 외교 소식통이 23일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남아공 국제관계부는 지난 11월 20일 남아공 주재 북한 대사관에 조영만 대사와 박철준 참사를 소환해서 항의했습니다. 현지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이날 남아공 국제관계부는 박철준 참사를 외교적 기피 인물로 지목하고 30일 안에 떠날 것을 통보했습니다. 조영만 대사로부터는 구두로 재발 방지 약속을 받고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해당 외교관을 무조건 기피 인물로 즉각 지목하겠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는 남아공 국제관계부에 두 차례에 걸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박철준 참사는 코뿔소 뿔 밀매로 벌어들인 자금을 북한 당국에 상납해서 공화국 영웅 칭호를 받은 인물입니다. 박 참사는 현지 태권도 사범 김종수와 함께 지난 5월 3일 이웃 모잠비크 수도 마푸토에서 코뿔소 뿔을 사려다 현장에서 검거됐습니다. 당시 모잠비크인 두 명으로부터 코뿔소 뿔 4.6kg을 구입해 차량으로 이동하다 제보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된 것입니다. 차량에서는 미화 $99,300와 남아공 화폐 2,400랜드도 나왔습니다. 박 참사와 김종수 사범은 마푸토 경찰서에 구금됐다가 이튿날인 5월 4일 보석금으로 100만 모잠비크 메티칼, 미화 3만 달러를 지불하고 풀려났습니다. 보석금은 남아공 주재 조영만 대사가 직접 지불했고 용의자들은 남아공 번호판을 단 외교 차량을 이용해 육로로 남아공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은 김종수 사범도 지난 11월 북한으로 돌아갔다고 전했습니다. 남아공 주재 북한 외교관들은 인접한 모잠비크 주재 북한 보건대표부의 도움을 받아서 수시로 콧불쏘불 밀매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관 차량이 국경을 통과할 때 검색하지 않는 것을 악용한 것입니다. 이렇게 모잠비크에서 확보해 남아공으로 넘어간 콧불쏘불은 외교 행랑을 통해 중국으로 보내지고 중국 주재 북한 대사관 관계자가 이를 암시장에서 약재용으로 판매해 큰 돈을 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콧불쏘불은 베트남과 중국 등 아시아 지역 암시장에서 금보다 비싼 1kg당 6만 달러 정도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시아 일부 지역에서는 콧불쏘불이 암 등 질병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세계 각국의 북한 외교관들은 공관 운영비와 본국 상납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불법 활동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4월에는 파키스탄 주재 북한 외교관 부부가 카라치 길거리에서 허가 없이 술을 팔다 적발됐습니다. 북한 무역참사부 정모서기관과 부인은 카라치의 대규모 주택단지에서 현지인들에게 위스키를 팔다 적발됐지만 당국의 조사를 받은 뒤 외교관 면책특권으로 기소되지 않고 풀려났습니다. 이에 앞서 3월에는 방글라데시에 주재하는 북한 외교관이 27kg의 금을 밀반이 팔려다 적발돼 추방됐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 청소년 10명 중 5명 이상이 남북한 통일이 되면 한국 사회가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통일부 산하 통일교육원 신재표 과장을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터뷰에 노시창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통일부와 교육부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청소년 절반 이상이 통일이 되면 한국이 더 나은 방향으로 변할 것이다 이렇게 응답을 했다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봐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에서 많은 학생들이 통일이 필요하고 통일 이후 사회변화 전망에도 더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하였습니다. 우리의 청소년들은 남북한의 통일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은데요. 왜 통일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그 설문조사한 학생 11만 9,551명 중에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학생은 63.1%로 이렇게 조사가 되었어요.
네.
그렇다면은 학생 10명 중 6명이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이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뭐 요인이 있겠지만 그중에서 많은 학생들이 전쟁 위협 등 불안감에서 좀 탈피하고 싶다는 게 가장 그 우선으로 꼽았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는 통일이 되면은 우리나라가 힘이 더 강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게 두 번째로 했고 세 번째는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또 이산가족 문제 해결 등 뭐 이런 순으로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한 학생들도 꽤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 저희들이 설문 내용을 통일이 필요하다 또 잘 모르겠다 또 통일이 필요 않다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조사를 했기 때문에
네.
63.1%가 아닌 나머지를 다 통일이 필요하다고 저 본 것은 아니고요.
네네.
전체 응답 학생의 17%가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을 하였습니다.
네.
그 이유에 대해서는 통일이 되면은 사회가 혼란해질 것 같다.
네.
그리고 두 번째가 통일비용 등 경제적 부담이 상당히 좀 클 것 같아서. 또 네. 세 번째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로 북한 체제에 대한 거부감이 커져서 또 언어 문화적 차이 등 남북한 이질감이 크기 때문에
네.
또 아주 소수이기는 합니다만은 통일이 되어도 나의 삶과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아서라는 그런 의견도 좀 있었습니다.
네. 남북한 통일이 어려운 이유를 묻는 항목에서는요. 어떤 것들을 많이 꼽았습니까?
생각하는 통일의 가장 큰 장애 요인이 뭔지 저희들이 한번 물어봤는데요.
네.
가장 많은 학생들이 첫 번째로 미사일 핵 등 북한의 군사적 위험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변하지 않는 이제 북한 체제를 들었고요. 또한 그 올해 분단으로 인한 남북한 차이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답을 했습니다.
한국의 청소년들은 북한을 어떤 존재로 보고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네, 그 학생들에게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는지도 물어봤는데요. 먼저 그 협력해야 하는 대상이 전체 50.5%로 가장 많았고요.
네.
적대시해야 하는 대상이다가 31.8%, 또 지원해야 하는 대상이다가 11.7%로 이렇게 조사됐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은 북한을 이 적대시 대상이라기보다는 협력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한국 학생들의 통일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 이제 두 번째로 정부 차원에서 통일부와 교육부가 이렇게 공동으로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는데요. 그 결과 학생들의 통일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는 일선 학교 현장에서 통일교육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이번 설문조사를 실시한 특별한 목적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그 설문조사의 목적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은 통일인식과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어떻게 통일교육을 하고 있으며 또 개선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등 학교 현장에서의 통일교육 실태를 좀 파악을 하고 정확한 상황진단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였습니다. 통일부는 교육부하고 공동으로 17개 시도교육청 협조를 받아서 지난 10월 5일부터 11월 17일까지 전국의 초, 중, 고등학교 704개교 학생 11만 9,551명하고 교사 4,672명 등 총 12만 4,22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설문조사는 전문 여론조사 업체인 리서치 앤 리서치가 학교 현장을 직접 방문하였고요. 학생들을 대상으로 통일인식, 북한인식, 통일교육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고요. 교사들을 대상으로 학교 통일교육 운영 방법이라든가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과제 등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가 과거에 비해서 달라진 점이 혹시 있다면 어떤 점이겠습니까?
과거에 비해 지난해에 비해 두 번째로 했기 때문에 달라진 점이 좀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네.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난해 53.5%의 학생들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는데 금년에는 63.1%가 필요하다고 응답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걸 학교급별로 이렇게 보면은 초등학생은 지난해 71%에서 73.9%로 2.9%가 향상됐고요.
네.
중학생의 경우에는 54.3%에서 59.6%로 5.3%가 향상되었고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47.8%에서 49.2%로 1.4% 상승을 하였습니다. 또한 그 통일 이후에 사회 변화 전망에 대해서도 좋아질 것 같다는 의견이 지난해 45.7%에서 54.2%로 높아지는 등 학생들이 통일 인식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 교사들의 그 학교 통일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응답이 지난해보다도 그 한 5% 이상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통일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이 통일에 대한 무관심에서 벗어나서 통일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그 응답이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서 매우 의미 있는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또 이는 저 통일부가 중심이 되어서 교육부하고 17개 시도교육청 간 협약을 통해서 그 학교 통일교육 내실화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통일부와 교육부가 공동 실시한 한국 청소년들의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한국통일교육원 신재표 과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인터뷰에 노시찬 기자였습니다. 세계 각국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조은정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성탄절을 전후해서 중국 베이징의 서양인들을 대상으로 한 공격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정보가 입수돼서 미국과 영국, 프랑스 정부가 현지 자국민들에게 테러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프랑스가 테러 대책과 관련해 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자 먼저 이 베이징의 서양인 공격 정보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예, 중국 주재 미국, 영국, 프랑스 대사관이 일제히 자국민들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자국민들에게 보낸 이메일과 중국의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 웨이보에 올린 내용이 세 나라 모두 동일한데요. 성탄절,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당일 혹은 성탄절 전후에서 베이징 산리툰 지구에서 서양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 공격에 관한 정보를 입수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자국민들과 자국 정부 공무원들이 고도의 경계를 유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위협이 있는 건지 테러 단체의 공격일까요?
예, 대사관들은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미국 대사관 대변인은 뉴욕타임스 신문에 아직 추가 정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베이징 산리툰 지구에 공격이 예고가 됐다고 했는데 어떤 지역입니까?
네, 외국인들과 중국 젊은이들이 즐겨 찾는 번화가입니다. 각종 고급 상점이 들어서 있고 또 중국에서 손꼽히는 서양 음식점들이 즐비해 있죠. 외국 대사관들도 몇 곳이 있는데 미국 대사관은 몇 년 전에 산리툰에서 외곽으로 옮겼습니다.
네,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고 또 외국인들이 특히 많을 수밖에 없는 곳인 것 같은데 현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오늘 오후부터 산리툰과 인근의 왕푸징 등 베이징의 번화가 곳곳에는 소총을 들고 무장을 한 경찰 병력이 많이 배치됐습니다. 베이징 공안 당국은 오늘 베이징 시내에 황색 경계 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는데요. 3단계 경계 수위 중 가장 낮은 것입니다. 공안 당국은 연말 연시를 맞아서 각종 경축 행사가 많고 또 공공장소에 모여드는 사람들도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베이징 경찰의 이 같은 조치가 성탄절을 전후한 서양인 공격 정보와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중국 정부도 이번 그 정보에 대해서 사전에 알고 있다 이렇게 밝혔죠.
예, 홍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말을 들어보시죠.
우리는 주의到了 관련 보도. 구체적인 상황, 请向 중방 주관부문 진행 了解.
홍 대변인은 관련 보도를 알고 있다며 중국 정부는 언제나 사회 안전을 중시하고 있고 또 중국인들과 중국 내 외국 기관, 주재원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힘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격이 예상되는 성탄절은 기독교인들이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로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휴일로 지정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휴일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네. 중국에서 외국인을 특정한 공격이 일어나는 일은 흔치 않은 일이죠.
중국 란저우 대학의 반테러 전문가인 양슈 교수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신문에 이렇게 세간의 이목을 끌고 또 서양인을 겨냥한 공격 위협은 베이징에서는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양슈 교수는 199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도 중국이나 중앙아시아에서 서양인만을 겨냥한 테러 공격은 한 차례밖에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네. 대규모 테러 공격은 아니지만 최근에 산리툰에서 외국인과 중국인 부부에게 칼을 휘두른 사건이 있었다고요.
예, 지난 8월에 20대 중반의 남성이 산리툰에서 길을 가던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중국인 부인이 숨졌습니다. 프랑스인 남편과 함께 걸어가던 중 변을 당했는데요. 범인은 범행 전에 미국인들을 싫어한다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조은정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테러 대책과 관련해서 헌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예, 프랑스 정부가 어제 헌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테러를 저지른 자국민의 국적을 박탈하고 국가 비상사태에 따른 영장 없는 수색을 합법화하는 것입니다.
예, 이번 개헌이 추진되는 배경은 뭘까요?
지난달 파리에서 테러 공격이 일어나 130명이 숨졌는데요. 이후 프랑스는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테러 용의자를 색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비상사태 아래 이뤄지는 영장 없는 가택수색과 연금 등의 조치가 프랑스의 일반 법률로는 규정돼 있지만 헌법에는 관련 조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헌법에 관련 조항을 명문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네. 이 앞서 언급해 주신 내용 중에 테러를 저지른 자국민의 국적을 박탈한다 이런 그 개정한 내용이 있었는데 이 내용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예, 프랑스인이 테러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정부가 국적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인데요. 이때 대상자는 프랑스뿐 아니라 다른 나라 국적을 함께 갖고 있는 이중 국적자 또 복수 국적자입니다. 프랑스 내 복수 국적자는 350만 명에 이릅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는 집권 사회당 안에서도 반발이 있었지만 프랑스와 올랑드 대통령이 이를 밀어붙였다고 AF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프랑스 의회가 이제 바로 개헌안을 논의하기 시작하는 건가요?
아니요. 논의는 내년 2월 3일 시작될 예정입니다.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려면 상원과 하원에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예. 마뉘엘 발스 총리도 개헌 추진 배경을 함께 설명했다고요?
예, 발스 총리는 강요 회의를 마친 뒤 기자 회견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Le devoir de vérité, c'est de répéter que la menace n'a jamais été aussi.
발스 총리는 테러 위협이 이보다 더 컸던 적이 없다며 프랑스는 테러리즘과 성전주의, 극단주의 이슬람과의 전쟁에 맞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발스 총리는 또 지난달 테러 이후 선포한 국가 비상사태를 연장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프랑스를 대표하는 정신하면 자유, 평등, 박애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그만큼 이 시민들의 권리를 널리 보장하고 또 시민사회도 자유롭게 각자의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나라 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이번 테러 관련해서 이 개헌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인권 침해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 인권 단체인 Amnesty International 유럽 지부는 프랑스 정부의 대응 조치가 이미 충분히 광범위하고 때로는 지나친데 이 개헌을 통해서 추가적인 통제 수단을 가지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권 단체들은 또 지난달 테러 이후에 경찰의 가택 수색과 가택 연금이 지나치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일본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의 방위 예산 규모가 공개됐군요.
네, 일본 정부는 오늘 가기를 열어서 2016 회계연도 방위 예산안을 책정했습니다. 올해 대비 1.5% 증액한 5조 541억 엔, 약 420억 달러입니다. 일본 방위 예산은 4년 연속 증액됐고 처음으로 5조 엔을 넘었습니다.
네. 일본이 이렇게 그 방위 예산, 즉 그 군비를 계속 늘리는 배경은 뭘까요?
일본 교도통신은 이번 방위 예산 증액은 내년 3월에 시행되는 새 안보법 시행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새 안보법은 집단 자위권 용인과 자위대 활동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방어만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바뀌는 건데요. 따라서 국방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된 거죠. 교도통신은 특히 올해 국방 예산이 미군 지원과 해외 외국인, 해외 일본인 구출에 쓸 방위 장비를 확충하고 또 중국을 견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고 소개했습니다. 일본 자위대 간부는 교도통신에 방위력 강화를 진행시키는 일본의 자세가 선명해진 것이라며 그런 만큼 중국에 대한 억지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눈에 띄는 것이 중국을 견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중국 쪽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중국 홍래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홍 대변인은 역사적인 원인으로 일본의 군사 안보 정책 동향은 주변국과 국제사회로부터 고도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군비는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일본 방위회사 안에 구체적인 내역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최신의 장비가 도입되는데요. 이지스 구축함 도입에 14억 달러, 차세대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에 9억 달러, SH-60K 정찰 헬기 도입에 8억 5천만 달러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이 밖에 신형 공중급유기, 신형 조기경보기, 수직 이착륙 수송기 오스프리 등이 도입됩니다. 또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센카쿠 열도 주변의 경비부대 배치에 1억 6천만 달러를 책정해서 경계 강화를 예고했습니다.
예. 이번 방위 예산에는 해외 일본인 구출에 쓸 방위 장비 확충 계획도 담겨 있다고 아까 전해주셨는데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오늘 그 일본인이 해외 무장단체에 또다시 억류됐군요.
그렇습니다. 국제 언론인 조직 국경 없는 기자회는 홈페이지에 시리아 무장세력이 일본 언론인 야스다 준페이를 억류했고 또 기한을 정한 채 몸값을 요구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은 보도는 알고 있지만 사안의 성질을 감안해서 상세한 언급은 자제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순위파 무장단체 ISIL이 시리아에서 일본인 인질 2명을 살해하자 정부의 대응이 미흡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내일은 기독교 성인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인데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이스라엘 베들레헴에서는 쓸쓸한 분위기라고요.
예, 미국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현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베들레헴은 요르단강 서안 지역에 있는 곳인데요. 이스라엘 영토인데 원주민인 팔레스타인인들과 계속 유혈 충돌이 일어나는 곳이죠. 올해는 특히 유혈 충돌이 심각해서 현지에서 성탄절, 즉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분위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올해 유독 그 유혈 충돌이 심각한가 보죠.
네, 10월 초부터 거의 매일 팔레스타인인들이 이스라엘인들을 공격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 군도 이에 대응해서 강경 진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팔레스타인인들이 칼과 총, 자동차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인 18명을 살해했고 이스라엘 군의 총에 맞아 죽은 팔레스타인인들도 125명에 달합니다.
예, 최근에도 폭력 사태가 있었나요?
예, 바로 오늘 한 팔레스타인 남성이 서안지구 아리엘에서 이스라엘군 2명을 칼로 찔렀습니다. 이 남성은 공격 도중 총에 맞아 숨졌고 칼에 찔린 이스라엘 군인들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직후에 또 다른 팔레스타인 남성도 헤브론 인근에서 흉기로 이스라엘 병사를 공격했는데요. 이 남성은 사살됐습니다. 앞서 어제는 이스라엘 경찰이 2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을 사살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들은 길 가던 행인을 칼로 찔렀습니다.
네. 곳곳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인 간의 충돌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성탄절 기간에는 특히 그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많이 떠나지 않습니까?
네네.
올해는 그 특히 이 숫자가 크게 줄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워싱턴 포스트 신문에 따르면 10월과 11월 베들레헴을 찾은 관광객의 수는 전년에 비해서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유혈 충돌 외에도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테러 공격 때문에 관광객들이 줄었다고 말했는데요. 특히 러시아 여객기가 테러 공격으로 추락한 뒤로는 러시아 관광객이 끊겼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올해 베들레헴에서 성탄절 기념 행사는 전혀 없는 건가요?
그건 아닌데요. 물론 상점들이 크리스마스 장식도 하지 않고 또 고급 호텔의 특별 저녁 만찬 일정들도 많이 취소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종교적 예식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난주 말구유 광장에서는 크리스마스 나무 장식이 달렸고 또 예루살렘의 옛 도시에서 베들레헴까지 진행하는 순례 행진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 자, 끝으로 그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성탄절을 맞아서 성명을 냈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살펴보죠.
예,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25일 성탄절을 맞아서 세계 도처에서 박해를 받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ISIL이 있는 중동 지역에는 교회에서 성탄절을 알리는 종소리도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박해받는 기독교인 등 여러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 신의 가호를 바라며 각국에서 이 같은 고통을 끝내고 희망을 가져오기 위해서 군사, 외교, 인도주의적 노력을 다하고 있는 이들의 안녕을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아프리카 소말리아와 동남아시아 브루나이에서는 올해 성탄절 축하 활동이 공식적으로 금지됐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지구촌 오늘의 조은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2016년 새해를 맞아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새롭게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세계 뉴스와 미국 뉴스, 뉴스 속 뒷얘기를 아우르는 심층 뉴스 시간으로 새롭게 단장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시시각각 일어나는 뉴스, 지구촌 오늘. 미국에서 일어나는 생생한 뉴스, 아메리카 나우. 뉴스 속 궁금한 이야기들, 뉴스 따라잡기.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친절한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월 4일 밤 방송부터 VOA 한국어 방송에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다가 늦은 오후부터 흐려져 황해도와 평안남북도는 밤에 눈이 오는 곳이 있겠고 함경남북도 동해안은 대체로 흐리고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2도에서 0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3도에서 영상 5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 바다에서 2에서 3미터로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대부분 지역 오전에는 구름이 조금 끼겠고 오후에는 흐리고 한때 눈이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영하 5도, 낮 최고 영상 1도, 강계 최저 영하 12도에서 최고 영하 5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황해도 지역도 오전엔 맑겠고 오후 들어 눈이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해주 최저 영하 2도, 최고 영상 3도, 개성 최저 영하 3도, 최고 영상 3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는 대체로 구름 많고 흐리겠는데요. 함흥 최저 기온은 영하 5도, 최고 영상 3도, 해산 최저 영하 17도, 최고 영하 4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북도 역시 흐리고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청진 최저 기온은 영하 6도, 최고 영하 1도가 예상됩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뉴스투데이 3부에 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끝으로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정부가 성탄절을 전후해 중국 수도 베이징의 유명 상가 지역을 찾는 자국민들에게 테러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베이징에 주재한 이들 세 나라 대사관들은 최근 베이징의 유명 상가 지역인 산리툰 지구를 찾는 서방인들을 겨냥한 테러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국민들과 정부 관리들이 산리툰 지구를 방문할 경우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베이징 산리툰 지구는 유명 의류 판매점들과 고급 식당들이 몰려있는 곳입니다. 중국 공안 당국은 인터넷 웨이보 공식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성탄절 기간 상가 지역의 교통량 증가에 대비해 경찰력을 증강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번 테러 경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벨기에 당국이 지난달 프랑스 파리 연쇄 테러에 가담한 9번째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벨기에 검찰 대변인은 지난 22일 수도 브뤼셀에서 파리 테러 관련 남성 용의자 한 명을 추가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벨기에 검찰은 그러나 이 사실이 공범들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체포작전이 비밀리에 진행됐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 용의자는 파리 테러를 주도했던 압델하미드 아바우드의 조카와 사건 당시 전화로 연락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바우드와 그의 조카는 파리 테러 발생 뒤 며칠 만에 프랑스 경찰의 급습 과정에서 사망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 역대 최대 규모의 내년도 방위 예산을 의결했습니다. 일본 내각은 내년 4월부터 시작되는 2016 회계연도 방위비 예산으로 5조 1000억 엔, 미화 420억 달러를 승인했습니다. 이 같은 규모는 올해에 비해 1.5% 증가된 것으로 일본은 아베 신조 총리 정부에서 최근 4년 연속 방위비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새해 예산에는 내년에 구입 예정인 탄도미사일 방어망을 갖춘 이지스함 한 대와 F-35A 전투기 6대, SH-60K 정찰헬기 17대 관련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주일미 군부대의 재편성을 위한 예산 증액과 총리 전용기 구매 예산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중국 내 10개 도시에 오늘 대기오염에 따른 적색경보가 잇따라 발령됐습니다. AP통신은 중국 동부 산둥성 내 4개 도시들에서 안전기준치를 초과하는 극도의 대기오염 상태를 계속 보임에 따라 적색경보가 발령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산둥성 환경보호국은 이에 따라 이들 지역 각급 학교들의 수업을 중단하고 도로와 건물 공사 등도 금지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나머지 도시들의 대기오염 정도도 심각하지만 오늘 중으로 적색경보는 해제될 전망입니다. 앞서 중국 수도 베이징에는 짙은 스모그 현상이 계속되면서 지난 21일 두 번째 적색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베이징 당국은 현재 공장들의 오염 배출 규제와 학교 수업 중단, 차량 강제 격일제 운행 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5일 성탄절을 맞아 세계 도처에서 박해를 받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 발표한 성명에서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있는 중동 지역에서는 교회에서 성탄절을 알리는 종소리도 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박해받는 기독교인 등 여러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 신의 가호를 바라며 각국에서 이 같은 고통을 끝내고 희망을 가져오기 위해 군사, 외교, 인도주의적 노력을 다하고 있는 이들의 안녕을 함께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아프리카 소말리아와 동남아시아 브루나이에서는 올해 성탄절 축하 활동이 공식적으로 금지됐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가 다음 달부터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추방 절차를 집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워싱턴포스트신문은 미국 정부가 지난해 이후 미국에 불법 입국한 가족들을 겨냥한 일제 단속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이후 미국에는 남부지역 국경을 통해 10만여 명의 불법 이민자들이 유입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엘살바도르 등 중미지역 폭력 사태를 피해 탈출한 사람들입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번 일제 단속은 법원에서 추방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대상이라며 아직 국토안보부의 최종 승인이 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도 저희 방송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